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예술은 인류의 역사와 늘 함께 해왔죠. 질병도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메르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중세 시대의 패스트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침대 위 미술관 72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이상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게스트 두 분이 함께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디자인 전공하고 있는 유재정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도 디자인 전공하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코넬 누나가 일 때문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참여 못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게스트 두 분이랑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진희 누나?
예, 메르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전염병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상기시켜보고자 중세시대 패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저희가 주로 예술가 한 명을 정해두고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네. 뭐 대부분 다 인생이 비슷하죠. 부모님의 반대를 겪고 예술가가 되어 사랑한 사람을 만났으나 바람을 피고 훌륭한 예술들을 남기는 그런 전형적인 이야기였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좀 질리는 감이 있더라고요. 결론은 모든 예술가는 바람둥이다 라는 걸로 끝이 나니까, 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으니 뭐 찾아보면 다 재밌는 이야기도 있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싶어서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혹시 르네상스 특집을 이야기할 때 그 전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네. 르네상스 전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잠시만요. 한번 다시 듣고 올게요.
중세시대였죠. 르네상스 이후가 근대시대이고.
네.
근데 중세시대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미개한 시대였죠. 종교 위주로 돌아가는 봉건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이성이나 논리보다는 어떤 믿음을 중요시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미개했던 시대이죠. 뭐 왕조차 문맹이었던 사람이 많았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도시 계획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저급한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도시 계획으로 계획되어지는 상하 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도 거의 뭐
아주 전무하다시피 했겠네요.
네,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질병이 더 잘 걸리는 시대였죠. 특히나 이 페스트는 유럽에서 중세시대에 아주 크게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냥 사람이 단순히 죽는 것 이상으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아주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죠. 그 흑사병이라는 질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동물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인데요.
네.
뭐 잠복기를 지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혈관을 타고 이렇게 까만색 반점 같은 게 올라와요. 그리고 그 반점에서 주위로 점점 퍼지는데 그 반점이라고 해야 되나, 물집 같은 게 되게 크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 물집이 되게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그걸 검을 흙에 죽을 자자를 써서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그 요새 아프리카에서 되게 유행하는 에볼라가
네.
그 흑사병과 굉장히 유사해서 제2의 흑사병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증상이 비슷해요. 몸에서 물집 같은 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인류 최악의 전염병인 흑사병이 14세기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사상 최악의 해로 기억되는 1343년이 바로 이 유럽의 흑사병이 본격적으로 퍼졌던 연도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흑사병은 일어나긴 했었는데 이마만큼의 규모는 아니었다고 해요.
유행이 딱 됐구나.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풍토병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 흑사병도 약간 그런 경로랑 비슷했어요. 제국주의 시대 때에 뭐 그런 건 아니었고 14세기에 몽골이 유럽적으로 이제 영토를 넓히려고 들어오면서
네.
어떤 한 지역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흑사병이 퍼진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린 죽겠다 싶은 마음에
네,
그래서. 앵그리 버드와 같이 성벽 너머로 흑사병으로 죽은 병사의 시체를 이렇게 네. 던져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공격으로
성벽 안으로
똑똑하다 되게.
몽골 사람들은 이거 전염병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겠죠? 이 지역의 병사들의 고향이 무역으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해요.
아.
또 무역으로 유명한 도시면 배를 타고 유럽 곳곳으로 또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흑사병이 이렇게 빨리 퍼지게 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활동으로 인한 잦은 왕래 때문이기도 했고 그 중세시대 도시의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병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게 신이 죄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전염병인 질병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고열을 일으키고 막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그러다가 하루 만에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병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그 시대에 중세시대 하면 또 마녀사냥 이런 게 또 유행했던 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건 신의 분노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걸린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갔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발병 현상이 일어난 사람을 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는 집에 문을 닫아놓고 불태워서 산채로 죽인다던가 아니면 아예 공개 처형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일이 일어났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시대 때도 유대인은 정말 동대북과 같은 존재였는지 괜한 유대인 이게 이 병은 유대인 때문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덮어씌워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그 예전에 일본에서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지진은 조선인 탓이다라며 아무 이유 없이 조선인 죽인 것처럼
유대인 핍박 역사가 되게 깊네요 되게
그렇죠
중세시대부터 그랬으니까
네. 그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좀 평소에 싫은 감정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근데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걸리면은 그냥 뭐 집을 불태우거나 아니면은 넌 마녀야 야 이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성직자나 막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걸리면 어떡하죠?
이제 그래서 중세 교회 권력이 더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중세 시대의 교회 권력이란 거 정말
신이잖아요.
그렇죠. 왕권보다 더 엄청난 거였죠. 그런데 종교적인 것으로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뭐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병에 걸리면 일단 죽는 거니까요. 뭐 아무튼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게 되었는데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해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죽는.
네.
진짜 엄청난 거죠.
우리 지금 좋네. 여기 한 다섯 명 모였는데 이 중에 두세 명은 죽는 거죠.
흑사병도 그냥 막 손 잘 씻고 그러면 예방되는 건가요? 메르스도 사실 별거 아니고 손 잘 씻고 씻기만 잘하면 예방된다 그러잖아요.
뭐 그게 감염 경로가 구체적으로 약간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다른 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접촉이나 뭐 공기 감염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지금 시대에도 그 메르스도 지금 이렇게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인데 그 시대는 네. 더 어떻게 했었겠어요? 뭐 이렇게 죽은 사람들 시체를 버리면서도 감염이 되고 또 감염이 되고 이러다 보면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질병만을 두려워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집단 히스테리 현상 같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겼었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전염병은 뭐 의학으로 시작해서 심리학으로 끝난다고.
맞아.
그거 아시나요? 예전에 무슨 와우였나? 게임 중에 누가 이렇게 게임에 약간 치트 같은 걸 이용해서 던전에서 자기 펫을 감염시켜서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다 감염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학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대요. 왜냐면 게임은 작은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게임 안에서도 생기죠. 그러니까 그 현상들을 살펴보면 진짜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딴 사람들 감염시키지 않겠다며 구석에 혼자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 게임상에서요?
네. 그 일이 되게 의학계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심리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메르스도 처음에 막 걸린 사람이 걸린 거 알고도 막 중국 가가지고 막 그쵸?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심리도 되게 막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가 진짜 참 신기하다고 생각됐어요. 아무튼 그렇고 14세기 때 이탈리아 인문학자 프란치스코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이 페스트가 일어나는 사회 상에 대해서 네. 본인의 신경을 담아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나라님이 이 부분을 잠깐 읽어주실까요?
네. 슬픔이 도처에 깔리고 공포가 사방에서 조여오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이 시대가 오기 전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없이 한다. 세계 전체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기록을 먼 훗날에 태어날 우리 후손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이탈리아 인문학자 프란치스코 페트라르카가 말을 했었죠.
그 당시 사회상이 되게 절망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안 걸렸다고 하면 그렇지만 뭐 10% 이상이 되니까.
그렇죠.
뭐 메르스만 해도 지금 막 이 정도인데도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판국인데 흑사병이면 얼마나 더 무서운 존재였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
그렇죠.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텐데 난 언제 죽을까 막 그런 공포감들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 흑사병에 관련된 그림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르놀트 베클린이라는 화가가 그린 페스트라는 제목의 그림을 하나 보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거리의 골목에서 어떤 까만색 용을 탄 좀비 같은 사람이 낫을 휘두르고 있어요. 흑사병에 걸린 사람 같은데 진짜 좀비처럼 온몸이 마르고 피부가 흑색을 띠고 있고 검정색 옷을 입고 있어서 마치 낫을 들고 있는 죽음의 신 있잖아요. 저승사자.
사신 같은.
사신 같은 모습이에요.
뭐 중세 시대 거리에 뭐 페스트를 의미하여 페스트가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죽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페스트가 이제 보이지 않는 죽음의 신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화살을 쏘면 그 사람이 죽는 거다 뭐 이렇게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방패가 필요한데 그 방패는 무슨 성인 누구누구를 믿으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평소에도 이렇게 좀 어두운 테마로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이분의 가족들이 질병으로 많이 죽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테마를 많이 그리셨다고 해요. 네.
근데 1414세기에 흑사병이 유행했는데 이건 되게 나중에 그렸네요. 나중에. 그럼 흑사병이 막 계속 안 없어지고 1900년대 그 1800년대 말까지도 계속 막 유행했던 거예요?
이 그림은 1898년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사실 흑사병은 17세기쯤에 끝이 났어요. 근데 이건 후대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를 상상하면서. 아무튼 사람들에게 있어 흑사병의 이미지는 이 그림과 비슷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노예선이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 윌리엄 브레이크의 그림을 잠깐 보고 지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 위에 배가 난파해서 사람들이 바다 위에 떨어져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이 하얗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까맣기도 해서 굉장히 날씨가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 느낌이고 바다도 물살이 굉장히 거센 느낌이에요.
이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을 잘 하셨네요. 보통은 이 그림에 노을 지는 바다에 떠가는 배 한 척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화면 구석구석을 보시면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의 팔이라든가 뭐 이런 신체 일부가 보이는 그림이죠.
네.
사실 이 그림은 패스트에 관련된 그림은 아니고 전염병에 관련된 그림이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건데요. 이 그 제국주의 시대를 가장 영광스럽게 누렸던 나라라고 하면 영국을 꼽을 수 있죠. 네.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 영국의 화가였던 사람인데요. 영국이 이곳저곳에 식민지를 많이 두면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그 흑인들을 배에 싣고 와서 노예로 막 팔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은 그 노예를 데리고 오는 배의 모습을 그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빠져 있는지 다... 궁금하시죠? 네. 이게 그 당시 노예들은 정말 사람이 아니고 짐짝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뭐 방에 이렇게 풀어놓고 이런 게 아니고 손발을 묶어서 배의 가장 이제 아랫부분 어둡고 칙칙한 곳에 짐수나 타듯이 넣어뒀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되게 불결한 환경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배 선장이 이 병은 노예들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고 해서 노예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그것도 뭐 실종된 그 배 보험상 실종된 노예들에 대한 보험금은 얻을 수 있지만 배에서 죽은 노예들에 대한 보험금은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아, 다 실종시켜버린 거군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인간성이 없는 짓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게 너무
그럼 여기 헤엄치고 있는 사람들 다 노예이죠.
보시면 손발에 이렇게 쇠사슬 같은 게 좀 묶여있는 모습을 디테일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 위로 막 갈매기들이 막 내려앉아서 밥인가 하고
보고 있고 정말 디테일하게 다시 보시면 그 식인 물고기들이 사람을 뜯어먹으려고 모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크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냥 언뜻 보면 되게 아름다운 노을의 그림인데 사실은 되게 잔인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윌리엄 터너가 되게 막 그런 거 많이 그리지 않아요? 바다랑 막 석양이랑 그런 이쁜 장면들.
정말 인상주의 화가라서 그런지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은 안 하지만 이렇게 뭉뚱그러진 색과 조형을 굉장히 예쁘게 그리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그림도 막 이런 스토리들이 있고 막 그런 게 많나요?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배에도 수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배가 이제 마지막 임무를 다하고 폐기하려고 이제 떠가는 마지막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이제 제국주의 시대에 영광을 잃어가는 영국의 모습에 빗대어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풍경은 아닌 거죠.
예전에 그 세나님이 여행을 가셨다가 선물로 거울과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을 선물로 주셨는데 거기에 윌리엄 터너의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세상 속의 난님 보고 아 이거 고마워 막 이랬는데 그 누군데? 이랬어요.
그냥 이뻐서 고르신 거구나.
네, 또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다음 작품은 자파의 패스트 환자를 방문하는 나폴레옹이라는 그림이에요. 다른 님 보시고 설명해 주실까요?
네, 나폴레옹이 여러 군인들과 어떤 사원에 전염병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가득 있고 그 사이를 군인들과 함께 나폴레옹이 약간 순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픈 병사들을 돌보기도 하고 격려해주기 위해 들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굉장히 많은 서 있는 병사들보다 쓰러진 병사들이 더 많고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이 전염병이 공기로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약간 마스크 한 것처럼 입에 천을 대고 가리고 있어요.
나폴레옹과 그의 군대들의 모습을 영국의 한 장면처럼 묘사한 그림인데요. 나폴레옹 군대가 이렇게 많은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 전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한 번은 또 이집트로 원정을 떠난 거였어요.
여기 이집트인가요?
근데 이집트에 가기 전에 시리아 지방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요. 시리아 지방을 점령하기 위해 시나이아 반도라는 곳에 도착을 했대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나폴레옹이 만나게 된 건 페스트에 걸린 많은 프랑스 군인들이었죠. 이 프랑스 군대가 이곳의 사원을 급조해서 뭐 격리 병원으로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위문 방문차 나폴레옹이 이곳을 방문한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림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나폴레옹의 어떤 훌륭한 성품을 묘사하기 위해 나폴레옹 주위에 있는 나폴레옹의 부하들은 막 이렇게 환자에 가까이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면서 막 마스크 하듯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고 막 이런데 나폴레옹은 아무런 상관도 안 한다는 듯이 이렇게 서 있는 환자의 살결에 손을 이렇게 딱 갖다 대고 있는 그림이죠. 이게 참 예수님처럼 묘사가 돼서 정말 재밌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나폴레옹은 이렇게 피에스트에 걸린 병사들을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사실 사실과는 다른 거죠.
상상에서 그린 거네요.
굉장히 미화한 거죠. 근데 나폴레옹이 직업이 정치가잖아요.
그렇죠.
정치가는 이렇게 대중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연예인만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 관리.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야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모전을 통해서 자신을 굉장히 미화시켜준 이 화가를 선정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게 한 것인데.
아니 이게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인 거
굉장하죠? 크기도 굉장히 커서 그림의 디테일을 굉장히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굉장히 뭐 인간미 있고 두려움이 없고 뭐 기적적으로
나의 몸을
치유를 한다는 듯이
맞아 치유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굉장히 영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 키도 굉장히 작은 거 작다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네요.
디테일하게 되게 막 주변 사람들은 만지지 못하게 말리고 있는데 나폴레옹 이렇게 그런 거를 보고 더 이렇게 마음에 들어한 것 같네요.
그쵸. 정말 살아있는 부하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인 것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이미지 조작이 드러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근데 막 전염병이 돌거나 그러면은 국가 통치자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 일면은 막 사람들이 동요하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막 어떤 모션을 취하거나 막 그런 걸 사진을 통해 가지고 기사로 내보내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변화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박근혜도 병원을 방문했었죠.
네, 그래서 막 그 TV에서 봤는데 그게 대비되는 게 막 오바마는 그 에볼라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을 막 끌어안는 장면들 그런 것들을 연출을 해가지고 사진으로 내보내서 지지율 상승에 엄청 큰 도움이 됐었는데 박근혜는 그런 것들을 못하고 뭐 최근에 유명한 사진 있었잖아요. 뭐 살려야 한다 하는 거. 근데 그거는 되게 막 조작된 게 너무 티가 나고 막 실제로 사람들한테 감동도 못 불러일으켜서 정치력도 떨어진다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봤더라고요.
저도 진짜 이 그림이 흑사병과 연관이 있는 그림이기도 했지만 그와 관련한 정치적 모습도 드러나는 그림이라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뭐 비슷한 점이 조금 있지 않나? 뭐 그런 미화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평소 정치가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이미지를 보여주느냐가 드러나는 그림이고 그 역사가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대중 앞에서 쇼를 하는 모습이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재밌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조선시대 보면 용비어천가라든가
정말 이 그림만 보면은 진짜 후대 사람들이 실제 사실을 모른다면 정말 나폴레옹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그림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하고 흑사병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흑사병은 처음 발병되고 나서 뭐 3년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영국과 북유럽, 러시아 등 유럽으로 유럽 전체로 퍼졌었고,
네.
뭐 추운 지방인 아이슬란드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네. 이렇게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흑사병은 도시 대화재로 인한 뭐 목재 건축물들이 사라지고 석재 건축물들이 생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생이 개선되고 조금 사그라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병마가 조금 사그라든 거는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였대요. 이 흑사병이 중세 시대에 시작을 해서 르네상스 시대까지 계속되었던 거예요.
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괴롭혔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르네상스 시대는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다 보니 이 지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치유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기간이 길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 메르스도 이제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끝나가지고 대충 그랬는데 메르스가 한 60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나갈 때 계속 막 신경 쓰이잖아요. 막 손 소독제 한 번 더 하게 되고 막 그런 그쵸. 건데 진짜 60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면 노이로제 막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흑사병은 300년 동안 계속됐으니까 이게 몇 세대가 지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때는 또 세대가 또 짧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르스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막 메르스 중후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후군?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막 메르스 때문에 너무 위축돼 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렇죠.
저도 자차 유강 많이 했었거든요. 메르스 때문에.
그러면 그게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영향이
큰 영향을 많이 미쳤죠, 지금. 성적이 나왔는데 깜짝 놀라 가지고.
제 주변에도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방학
그 떼고.
방학 할 때가 아닌데 이제 기말고사를 과제로 그냥 레포트로 대체하거나 해서 되게 아예 휴교 그런 개념으로 하는 대학교들도 많다고 주변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네, 맞아요. 휴교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학이 짧아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더 방학은 그대로 가고?
방학이 사실상 더 길어지는 거죠. 이제 과제 미드 친구들, 그러니까 저 건너 들어서 잘은 이렇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과제로 다 대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냥 실기가 아닌 과목도 부러우면서도 무서웠어요.
주변에 메르스 걸린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네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지금 걸렸는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잠복기야.
아무튼 이렇게 흑사병은 17세기에 이르러서 이전 수준의 유럽 인구를 회복하면서 이렇게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흑사병이 사회 구조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많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죽었기 때문에 노동력이 감소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농부들의 임금을 상승시켰고 농부들의 지위를 상승시켜서 봉건 사회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중세 교회가 이제 몰락을 하고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고 뭐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사회 구조의 그런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있었네요.
그렇죠. 더 이상 어떤 근거 없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더 질병을 확산시키는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게 종교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었으니까
그쵸.
더 이상 믿음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또 의료나 과학의 발달을 불러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도 막 종교로 질병을 치료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막
그쵸.
뭐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사람 요새도 막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막 암 꺼낸다 그러고 막 이쪽에 가지고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여전히 막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종교로 인해 무서운 일들이 좋은 일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소신 발언이시네요.
예. 왜냐면 요새 되게 IS 같은 것도 엄청난 전 세계적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애초에 성인들이 하는 말들은 다 사람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이었을 텐데 왜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건지 서로 용서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건지 최근에 또 제가 최근에 또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저는 게이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 이번에 페스티벌 갔었거든요. 시청에. 네.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 막 안쪽에서는 이제 막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막 옷도 거의 반 벗고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이제 그 반대하는 단체들이 네. 네, 막 공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들도 이제 그 밖에 사람들도 막 무식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의 세련되게 막 공연도 하고 막 발레 공연도 하고 약간 전통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공연하고 그렇게 대립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종교인인가요?
종교인도 많죠. 일단 뭐 기독교를 골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마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뭐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입각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반대를 많이 하니까 그거 재밌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종교인들이 되게 싫어할 방송이.
그러니까요.
차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가지고 예. 눈만 굴리고 있었어요.
팬들이 많이 떠나가지고.
적당히 자르면 돼.
네, 그럼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희 침대 위 미술관은 블로그와 트위터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블로그.naver.com/lbcart로 오시면은 방송에 소개된 그림과 동영상들 보실 수가 있고요. 트위터에서 lbc_art로 검색하시면 침대 위 미술관 공식 트위터에 오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방송 업데이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니까 많은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아, 이번에 올라가면 엄청 간만에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럼 오늘 침대 위 미술관 72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